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화요일 아침 VOA 세계뉴스입니다. 이스라엘 정보부 장관이 2일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의 추가 관계 정상화는 차기 미국 대통령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엘리 코헨 이스라엘 정보부 장관은 향후 아브라함 협정에 대해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 카타르, 모로코, 나이지리아 등이 의제에 올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코헨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지속된다면 이스라엘은 이 5개국과 추가 협정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차기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5개국이 시간을 두고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며 평화협정이 교착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평화협정을 위해선 이란에 대한 미국의 강경한 정책 노선이 지속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2015 이란 핵 합의로 복귀할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미 대선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10%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NBC 뉴스가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가 52%를 기록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2%를 얻었습니다. 애리조나와 플로리다, 미시건, 펜실베니아 등 12개 경합주를 보면 바이든 후보가 51%로 45%를 얻은 트럼프 대통령을 6%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여론조사위원은 과거 여론조사와 차이가 미미하다고 분석한 반면 공화당 측은 선거 당일 트럼프 대통령이 역전할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인 9,300만 명이 사전에 투표를 끝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전 투표율이 사상 최대치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선거 프로젝트는 11월 1일 기준 사전 투표수가 지난 2016년 대선 전체 투표수의 67%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올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여행 제한에도 불구하고 약 6천 명의 난민 신청권 중 164건을 승인했습니다. 지난주 한국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1월에서 8월 한국의 난민 신청자는 5,89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6% 감소했습니다. 지원자 중 러시아인이 약 18%로 1위를 차지했고 이집트와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인도 시민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심사를 마친 4천여 명 중 약 4%가 난민으로 인정되진 않았지만 인도적 이유로 체류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2019년 6%, 2018년 16%에 못 미치는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게해에서 지난 30일 발생한 7.0의 강력한 지진으로 사망자가 87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터키와 그리스에서는 지진이 발생한 지 72시간이 지난 현재도 수색과 구조작업 등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터키 당국은 강진과 쓰나미로 인해 85명이 사망하고 962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스 당국은 자국 내에서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터키 언론은 14세 소녀가 오늘 새벽 건물 잔해에서 갇힌 지 58시간 만에 구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영상에는 소녀가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지는 모습과 가족으로 보이는 이들을 포함한 사람들이 손뼉을 치며 포옹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7시간 후 구조대원들이 건물 잔해 속에서 3살짜리 여자 어린이도 구출했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가 이를 텍사스에서 발생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유세 차량 위협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0일 텍사스 고속도로에서 바이든 후보의 선거단을 수송 중인 버스를 여러 대의 트럭과 SUV 차량이 에워싸며 따라붙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이든 후보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는 버스에 탑승하진 않았습니다. 문제의 차량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깃발을 꽂고 있었습니다. 바이든 선거단에 따르면 주변 차량들이 차선을 바꾸며 버스의 속도를 줄이고 도로에서 이탈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민주당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위협 활동을 조장했다며 이 때문에 바이든 후보가 텍사스에서 최소 2개의 유세운동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미국 대선이 다가왔지만 투표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도 있죠. 미국 캘리포니아의 산타크루즈와 샌 머테오 카운티는 지난 8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 천둥 번개로 점화된 산불로 산타크루즈에서만 900채가 넘는 집이 파괴됐는데요. 일부 거주자의 경우 변경된 주소를 제공하지 않아 우편 투표 용지를 배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표하기 어려운 캘리포니아 산불 피해자와 노인들을 돕기 위해 이동 투표소가 등장했습니다. 얼핏 보면 음식을 파는 푸드트럭처럼 보이지만 여기에서 투표 용지를 주문할 수 있는데요. 이동 투표소는 이번 선거 기간에 카운티 전체를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코비드19로 인해 멀리 집 밖에 나가지 못하는 주민들에게도 유용한데요. 10월 중순부터 이동 투표소는 농산물 시장, 노숙자 서비스 센터, 산불로 황폐해진 지역사회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동 투표소는 카운티의 선거 정보관리 체계와 연결돼 있고 카운티의 모든 170여 개 선거 구역에 대해 사전 인쇄된 투표용지가 캐비닛에 준비돼 있다고 하는데요. 10월 26일 화재 생존자부터 생애 최초 유권자 및 86세 노인까지 500명 이상이 산타크루즈 카운티에서 이동용 투표소를 이용했고요. 지역 주민들은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다며 이동 투표소의 등장을 반겼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11월 3일 선거에서 연방 하원 의원에 도전하는 메릴린 스트릭랜드 민주당 후보와의 인터뷰 들려드리고요. 주간 프로그램으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소셜미디어로 만나는 유명인사와 코로나 의료진을 돕는 사람들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고 평안북도 북부와 함경북도 북부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1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와 서해 북부 앞바다 모두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도에서 6도, 신의주는 영하 1도에서 영상 7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 0도에서 9도, 함흥 영하 1도에서 영상 10도, 청진 지역은 0도에서 9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퀸의 노래입니다. 우린 챔피언이니까 갈 때까지 계속 싸우자고 하는데요. We are the champions. 들어보시죠. I paid my dues time after time. I've done my sentence but committed no crime and bad mistakes.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정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영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잉글랜드 지역에 봉쇄 조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벨라루스에서 12주째 반정부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가 국민투표로 안락사를 합법화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영국도 결국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특단의 조처를 했다는 소식이군요.
네, 영국 정부는 지난 주말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해 잉글랜드 지역에 락다운, 봉쇄 조처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처는 오늘 5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달 12월 5일까지 적용됩니다.
적용 지역이 잉글랜드 지역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영국이 수도 런던이 있는 잉글랜드, 그리고 웨일스,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북아일랜드와 웨일스 지역은 이미 봉쇄 조처를 단행했고요.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도 강력한 방역 조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지역에 적용되는 봉쇄 조처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특별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모두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특별한 이유라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네, 집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할 때나 아이 돌봄이나 교육, 야외 운동, 의료상 이유, 필수적인 물품 구매, 그리고 취약한 사람을 돌보는 등 활동은 예외입니다.
역시 사람들의 이동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조처군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실내나 개인 정원에서의 사람들 만남도 허용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개인들은 집 외에서 공공장소에서는 다른 한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식당 같은 영업은 어떻게 됩니까?
네, 식당이나 술집도 영업을 중단하는데 이 술을 제외하고는 음식을 배달해 주거나 손님이 주문을 하고 음식을 본인이 직접 가져갈 수는 있게 했습니다.
식당이나 술집 말고 다른 영업장들도 문을 닫나요?
그렇습니다. 체육관이나 수영장, 극장 등 실내나 야외 여가시설도 모두 문을 닫습니다. 또 종교시설도 장례식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봉쇄 조처를 시행하면 학교도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은데요. 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네, 학교와 대학은 그대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 외에 공사장이나 제조업체에서도 업무를 계속할 수는 있습니다.
영국이 봉쇄 조처를 단행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올해 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3개월 동안 봉쇄 상태에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런데 학교들도 모두 문을 닫아야 했었습니다.
영국이 상황이 나아지자 봉쇄 조처를 풀었다가 다시 이 조처를 시행하는 건데요. 지금 영국 내 상황이 좋지 않은 모양이군요.
맞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영국 정부 통계를 보면 지난 7일 평균이 하루에 약 2만 3천 명 선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영국 내 누적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하루 사망자 수는 몇 명이나 되나요?
네, 지난 일주일 평균이 260명인데요. 그래서 영국 내 누적 사망자 수가 약 4만 7천 명에 달합니다.
하루 확진자가 2만 3천 명 수준이면 많이 늘어난 거죠?
그렇습니다. 확진자 수를 그려놓은 그래프를 보면요. 여름 동안에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다가 지난 9월 초부터 지금까지 확진자가 폭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봉쇄 조처에 대해서 영국 정부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네, 보리스 존슨 총리가 2일 의회에 나오는데요. 존슨 총리는 의회에 미리 배포한 성명에서 다른 대안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겨울에 나올 수 있는 사망자 수가 지난 봄에 배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영국 안에서는 봉쇄 조처를 일찍 단행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특히나 야당인 노동당은 더 빨리 조처했어야 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존슨 총리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 애초에는 강력한 지역정부 지도력과 지역정부의 조처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어하려 했다면서 자신의 조처를 옹호했습니다.
잉글랜드 지역의 단행한 봉쇄 조처가 시한이 있는데요. 앞으로 시한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영국 정부 고위관리도 봉쇄가 더 길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마이클 고브 국무조정실장은 언론에 이 봉쇄가 내달 2일에 끝나기를 정말 바라지만 이를 장담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봉쇄 조처 연장 여부는 그때 가봐야 실제 상황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일부 다른 유럽 나라도 속속 봉쇄 조처를 다시 시행하고 있죠?
네, 확진자가 많이 증가한 독일과 프랑스도 지난주에 영국과 비슷한 봉쇄 조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벨라루스에서 반정부 시위가 계속됐군요.
네,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는 1일 수만 명이 참여한 이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날 시위 진압에 나선 경찰이 하늘에 경고사격을 하기도 했는데요. 현지 언론은 이 과정에서 200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벨라루스 이 반정부 시위는 12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대가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 벨라루스에서 지난 8월 초에 대선이 치러졌는데요. 여기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현 대통령이 압승을 거뒀다는 발표가 나왔는데 이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면서 루카셴코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지난 26년 동안 장기 집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루카셴코 대통령은 요지부동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물러나라는 시위가 장기간 이어지고는 있는데 그래도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이 지난주엔 또 서부 국경을 일부 폐쇄하기도 했고요. 내무장관도 교체했는데요. 또 경찰이 대항하는 시위대를 위협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는 벨라루스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죠?
네, 미국하고 유럽연합, EU 등 서방세계는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캐나다는 지난 9월 29일에 루카셴코 대통령을 비롯한 벨라루스 정부 고위관리 8명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고요. 미국 정부도 지난달 2일에 내무장관 등 벨라루스 정부 관리 8명을 제재했는데요. 미국은 이미 2006년에 루카셴코 대통령을 제재 명단에 올린 바 있었습니다.
유럽연합 EU 차원의 제재도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네, EU가 지난달 2일에 이 제재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EU는 부정선거와 시위 탄압에 연루된 벨라루스 정부 고위관리 약 40명을 제재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안락사가 허법이 됐군요.
네, 뉴질랜드에서 안락사 허용 여부를 묻는 국민 투표가 최근 치러졌는데요. 투표 결과 이 안건이 사실상 통과됐습니다.
사실상 통과됐다는 말은 아직 개표가 마무리되지 않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해외 투표를 포함해서 특별 투표 약 48만 표가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결과로는 뭐 65% 이상이 지지하는 등 찬성표가 훨씬 많아서 이 특별 투표 결과가 최종 결과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특별 투표를 포함한 최종 개표 결과는 오는 6일에 나옵니다.
안락사라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걸 누군가 도와준다는 건데요. 아무나 안락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물론입니다. 먼저 6개월 안에 사망할 것으로 보이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 신체 능력이 현격하게 떨어지고 본인이 안락사에 관해서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거기다 또 의사 2명의 승인도 필요합니다.
실제 안락사 과정은 누가 진행하는 건가요?
네, 안락사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의사나 간호사가 절차를 진행하고 안락사에 필요한 약물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나 정신질환 그리고 장애를 이유로 안락사하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뉴질랜드가 안락사 허용 문제를 주민 발의한 형태로 직접 국민투표에 올린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지난 2019년에 의회가 통과시킨 법이 국민투표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발효되려면 국민투표에서 과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뉴질랜드 의회가 지난 몇 년 동안 안락사 허용 문제를 논의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에 결국 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국민투표에서 승인된 법이 언제부터 발효됩니까?
네, 오는 2021년 11월부터 발효됩니다.
뉴질랜드에 앞서서 이미 안락사를 허용한 나라들이 있죠?
네,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네덜란드, 그리고 룩셈부르크가 안락사를 허용합니다. 그리고 미국 안의 몇몇 지역과 호주의 빅토리아주도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안락사 허용에 대한 뉴질랜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뭐 안의 여론은 전반적으로 찬성 여론이 많습니다. 저신다 아던 총리와 야당 총재도 이 법안을 지지했습니다. 찬성 진영에서는 뉴질랜드 안에서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고생하는 수많은 사람이 이제 법적으로 자신의 몸에 대한 선택과 존엄, 통제, 그리고 자율권을 얻게 됐다고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안락사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죠?
물론입니다. 지난해 의회가 이 법안을 처리할 때 의회 밖에서는 시위대가 죽는 것 말고 사는 것을 도우라라는 글귀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항의하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안락사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 진영에서는 또 안락사가 사회복지를 위협하고 자살을 방지하려는 노력에 모순되며 이를 방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뉴질랜드 국민투표에 안락사 외에도 대마초합법화 문제도 올라간 걸로 아는데요.
네, 근데 안락사와는 달리 이 대마초, 여가용 대마초 합법화 방안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격차가 적기 때문에요. 특별투표 개표에서 또 이게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각각 대선 투표일을 앞두고 경합주에서 총력 유세전을 벌였습니다. 대선 소식 종합해서 전해드리겠고요. 코로나 1일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백악관과 방역 당국자 간의 대립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소매업체 월마트가 총기 진열 판매를 중단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대선전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군요.
네, 향후 4년 동안 미국을 이끌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이 2일을 기준으로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고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는 정권 교체를 노리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은 각각 마지막 주말에 경합주로 달려가서 득표 활동에 전념했습니다. 유권자들의 대선에 대한 관심도 한층 높아지고 있는데요. 주요 언론은 사전투표율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면서 최종 승부의 방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부터 살펴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하루 동안 경합주 5곳을 순회했습니다. 미시간과 아이오와,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플로리다주까지 잇따라 방문해서 유세를 벌였는데요. 이 마지막 방문 주인 플로리다 연설은 심야 시간이었습니다. 그만큼 이들 지역의 여론이 대선 승부에 중요하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힘을 쏟고 있는 건데요. 특히 아이오와,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에서는 공화당 소속 현역 상원의원들의 재선 여부도 이번 선거에 달려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야말로 강행군을 벌였는데요. 막판 유세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공격하는데 연설 상당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집권하면 급진적인 정책을 펼쳐서 미국 경제가 무너질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과거 바이든 후보가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를 지지했던 영상을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현장에서 틀어주면서 미국의 일자리를 유출시킨 장본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면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봉쇄하는 데 전력할 것이고 미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감옥처럼 변할 거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바이든 후보 쪽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예, 바이든 후보는 경합주 가운데 핵심으로 꼽히는 펜실베니아주에 집중했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인종 갈등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는데요. 바이러스를 극복하려면 우리는 먼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물리쳐야 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바이러스라고 바이든 후보는 말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선거를 훔치려고 한다면서 유권자들의 경각심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훔치려고 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예,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최근 보도한 내용을 거론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당일 밤에 개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우세를 보이면 곧바로 승리 선언을 할 계획이라고 측근들한테 밝힌 걸로 보도가 됐는데요. 선거인단 확보 수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게 보도 내용의 요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까?
지금까지 대선에서는 보통 이 투표 당일 밤이나 늦어도 그 다음날 새벽에는 당선인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최종 승부 확정이 늦어질 수도 있을 걸로 전망이 되는데요. 당일에 투표장에 가지 않고 이미 사전 투표를 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로나 방역 목적으로 대다수 주정부가 우편 투표를 확대를 했는데요. 우편 투표를 취합하고 개표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우편 투표자 가운데서는 민주당 지지자가 많은 반면에 공화당 지지자들은 당일에 현장 투표를 선호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일 현장 투표 결과만 우세한 것으로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 선언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보도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만일 그렇게 할 경우 미국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고 주요 매체들이 우려하는데요. 나중에 우편 투표 결과까지 종합한 뒤에 바이든 후보가 실제로 우세한 걸로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 현장에서 이 보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 잘못된 보도라고 기자들한테 부인했는데요. 하지만 선거가 끝난 뒤에도 투표용지를 세야 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우편 투표에 대한 문제를 거듭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이 문제를 놓고 변호인들과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선에 사전 투표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현재 1억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대선일을 사흘 앞둔 지난달 31일 현재 9,1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그 결과 2016년 대선 전체 투표수에 맞먹는 곳들도 있습니다. 하와이주와 텍사스주는 사전 투표 수량이 4년 전 전체 투표의 110%에 달했고요. 서부 해안에 있는 워싱턴주와 남동부의 조지아주, 남서부의 뉴멕시코주 모두 90%가 넘습니다. 미국 전역을 합하면 4년 전 투표자 수 1억 3,700만 명의 66%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선거일 직전 막판 판세를 짚어보죠.
네, 전국적인 지지율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10%포인트 안팎의 격차로 트럼프 대통령한테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체 투표가 많더라도 대선에서 질 수가 있는데요. 미국 대선은 선거인단을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로 승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전체 538명 가운데 과반인 270명을 가져가는 후보가 당선되는 건데요.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등이 핵심 경합지로 꼽힙니다.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보다 전체 득표는 적었지만 이들 6개 경합주들을 모두 가져가면서 승리를 했었습니다.
올해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이들 경합주의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접전 양상인데요. 바이든 후보가 앞서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격차가 미미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는 것도 있는데요. 이들 6개 주의 선거인단 수를 모두 합치면 101명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들을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각각 나눠 가질 경우 대선 승패가 초박빙으로 갈릴 가능성이 크고요.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바이든 후보 가운데 한 명이 이들 지역들을 독차지한다면 대승이 나올 수 있을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번 선거에서 지켜봐야 할 부분 어떤 게 있나요?
네, 연방 상원의 주도권을 어느 당이 가져가느냐도 관심사인데요. 이번에 대통령만 뽑는 게 아니라 상원 35석도 새로 선출합니다. 현재는 공화당이 상원 전체 100석 가운데 53석을 차지해서 과반인데요. 이 공화민주 양당의 현역 상원의원 가운데 최소한 14명이 재선이 불확실한 걸로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또한 연방 하원 가운데 435석 전체를 새로 선출하는데요. 현역인 앤디 김 의원을 비롯해서 한인 5명이 출마했습니다. 이 밖에 각 지역의회와 공직자들도 선거 대상입니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고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30일 통계에서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상 최고 기록인데요. 누적 확진자 수는 이날 9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800만 명 선에 도달한 지 보름 만에 100만 명이 더 늘어난 건데요. 2일 현재 920만 명을 넘겼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통계상으로 보면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더 우려하고 있는데요. 향후 몇 주 동안 미국이 거대한 아픔을 다뤄야 할 거라고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이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앞으로가 더 걱정된다고 보는 건 왜 그렇습니까?
네, 점점 이 날씨가 추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늦가을과 겨울에 접어들면 사람들이 실내에 모이는 경우가 많을 텐데 현재 대응 방안에 모든 게 잘못되어 있다고 파우치 소장은 경고했는데요. 그래서 이 보건경보체계의 급격한 변화를 단행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후보들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평가도 했는데요.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경우 공중보건의 관점에서 진지하게 대하고 있다고 본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좀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사태를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예, 보건이 아니라 경제 관점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에 관해서 반환점을 돌고 있다거나 조만간 사라질 것이라면서 각 사업체와 학교 등을 다시 여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파우치 소장은 며칠 전 CNBC 인터뷰에서도 코로나 사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의 시각을 에둘러서 비판한 바 있습니다.
백악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파우치 소장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정치적 행동을 했다라는 입장을 백악관이 내놨습니다. 저드 디어 백악관 부대변인이 기자들한테 언급한 내용인데요. 파우치 소장한테는 우려를 제기하거나 변화를 촉구할 임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 문제 제기를 정당한 경로를 통하지 않고 언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비판함으로써 그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입장을 밝혔나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파우치 소장을 해임할 수 있다는 계획을 시사했습니다. 대선 유세 현장에서 파우치 소장을 해임하라고 지지자가 소리를 쳤는데요.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가 끝날 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또 얼마 전 보도된 녹음 자료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파우치 소장을 재앙이라고 지칭하면서 가는 곳마다 폭탄을 터뜨린다는 말을 했는데요. 해임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더 큰 폭탄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의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 진열대에서 총기가 사라졌다고요?
네, 이 대선을 앞두고 월마트 측이 총기와 탄약을 진열대에서 치웠다고 밝혔습니다. 월마트 대변인은 지난주 성명을 내고 최근 미국에서 일부 소요 사태가 발생한 사실을 지적했는데요.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차례 그래왔듯이 고객들과 직원의 안전을 위해서 매장에 진열된 총기와 탄약을 치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혹시 모를 혼란에 대비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미국에선 대선 결과에 따른 이 폭력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선거 결과에 불복하거나 지지자들 간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그럼 언제 다시 총기가 월마트 진열대에 오르는 건가요?
예, 그건 아직 모른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 내 5천여 월마트 매장 가운데 약 절반이 총기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 월마트 측은 진열대에서 총기를 치우긴 하지만 고객의 요청에 따라 판매하는 행동은 계속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월마트가 총기를 진열대에서 치운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요?
네, 지난 5월 말에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씨가 경찰 체포 과정에서 숨진 뒤에 미국 전역에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었는데요. 일부 시위가 과격해지는 양상을 보이자 월마트는 지난 6월 총기와 탄약의 진열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소매 유통업체들이 시위대에 공격을 받는 일도 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올해 시카고와 뉴욕, 또 로스앤젤레스, 포틀랜드 등 미국의 주요 도시들에서 사람들이 매장의 창문을 깨고 약탈을 하거나 매장에 불을 지르는 일도 있었는데요. 따라서 대선을 앞두고 유통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올해 미국 내 총기 판매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인종차별 반대 시위, 그리고 대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회적 불안 요소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오는 11월 3일 미국 선거일에는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연방 상하원 의원과 여러 주의 주지사를 뽑는 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한국계 미국인 후보 5명이 연방 하원 의원 후보로 출마했는데요. 출마 이유와 선거 공약 등 한인 후보들의 얘기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메릴린 스트릭랜드 후보와의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스트릭랜드 후보는 워싱턴주 연방하원 10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장양희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네, 먼저 이번 선거에 출마하기로 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Yeah, so, you know, after I left the mayor's office in 2017 because of term limits, I did not expect to run for public office again.
네, 지난 2017년 임기 제한 때문에 이 시장직을 떠난 후 다시 공직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현직 의원이 재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소식에 모두가 놀랐죠. 그 소식이 나오자마자 저는 출마를 권하는 수많은 전화, 문자,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연방의회에 출마하고 의회 의원으로 봉사하는 건 매우 큰 삶의 변화를 의미하죠. 특히 이곳 서부 해안에 거주하니까 동부 워싱턴 DC까지 여행하는 일은 더 그렇고요. 그래서 가족과 저를 지지하는 분들과 의논을 했는데 제가 대표할 이 10지구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과 국제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고려할 때 다시 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후보께서 태어난 곳이 한국이고 또 한 세 살쯤에 미국에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Actually, I was one and a half.
아, 한 살 반 때 미국에 왔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은 이민자로서 살았던 경험이 이 정치인이 될 결심을 하는데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궁금합니다.
With my mother, you know, she came to a new country with an African American man who was in the military.
네, 제 어머니는 한국에서 군 복무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과 함께 미국에 왔습니다. 당시에는 미국에서 민권에 대한 인식이 막 생기기 시작한 시기였죠. 제 어머니는 차별을 경험했습니다. 또 어머니는 정말 모든 부분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언어 장벽과 사회 제도 등 말이죠. 한인으로서 저의 경험과 영향은 어머니를 보면서 성장했던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타코마 시장으로 8년간 일하셨을 때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하셨다는 기사들을 읽었습니다. 당시에 그 의미 있었던 경험을 조금만 나눠주시겠습니까?
When I was elected, I was the first Asian American and the first Korean American woman to ever serve.
네, 제가 타코마 시장으로 당선됐을 때 저는 타코마시 역사 이래 최초의 아시아계 미국인이자 최초의 한인 여성이었습니다. 또 타코마 시장으로 선출된 첫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역사를 썼다는 점이 중요했죠. 또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이었는데요. 미국은 당시 매우 깊은 경기 침체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도시를 이끌어가는 노력을 했습니다. 예산에 대한 어려운 결정에서부터 주민들에게 투자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조치 등이었는데요. 그래서 최저임금을 인상했고 유급 병가를 통과시키고 또 사회 기반 시설과 교통 문제에 돈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그중에서도 소수계와 여성기업에 신경을 썼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노력이 타코마시가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줬고 많은 진전을 이뤘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선거에 연방 하원 의원 후보로 출마하시는 건데요. 주요 선거 공약을 좀 설명해 주시죠.
You know, when I declared my candidacy for Congress back in December, no one imagined.
네, 제가 지난해 12월 출마를 선언했을 때는 10개월 뒤에 인종 불평등, 전염병, 경제 위기, 또 사회적인 불안의 한가운데 있을 거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공약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지만 지금은 초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운 좋게 당선된다면 2021년 1월에 맹세하게 될 텐데요. 그때도 지금과 상황이 다를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국가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검사와 접촉 경로, 추적 등을 말하는데요. 필요한 보호 장비를 국내에서 제조하는 등 국가 차원의 전략을 갖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인 사회를 위한 공약은 어떤 건가요?
I would say a few things are important. A lot of people who live in the U.S., including people who are members.
몇 가지가 중요합니다. 연방 의원들을 포함한 미국인들이 한반도 역사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을 잊혀진 전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는 거죠. 또 대부분의 사람이 한국에 거의 3만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에서 동료들이 한국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겁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미국 사회가 강한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건요. 어떻게 하면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하고 평화로운 미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상적으로는 한국전쟁 종전이 선언되는 걸 보고 싶죠.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전쟁이 끝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인가 생각해 보면 비핵화,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죠. 또 하나 확실히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는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게 아닙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정학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보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후보께서는 순자라는 한국 이름을 갖고 계시죠?
순자, yep. And it's really funny because that name tells you when I was born because certain names are popular during certain
네, 맞아요. 참 재미있는 건 그 이름은 제가 태어난 시기를 알려주고 있어요. 한국에서 특정 이름이 특정 기간에 인기가 있었는데 제 이름이 그렇거든요.
예. 끝으로 그럼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다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할 걸로 기대하십니까?
One of the things that I think I could do is just really, you know, think about how we talk about it more with
네,
my colleagues.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는 동료 의원들에게 한국에 관해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타코마 시장으로 일했을 때 매년 한국 교회에서 한국 전쟁 참전 용사를 기리는 예배에 참석했었는데요. 한국과 미국인 참전 용사들이 있었죠. 거기서 전쟁 당시와 지금의 한국을 비교하는 영화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매우 짧은 시간에 놀라운 성장을 이뤄냈죠. 이런 식으로 한반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미국인들이 이해하도록 도울 겁니다.
한인 후보와의 대담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워싱턴 10지구에서 연방 하원의원에 도전하는 메릴린 스트릭랜드 후보와의 인터뷰 보내드렸습니다. 대담의 장향희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김현숙입니다.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과거 TV 화면에서나 볼 수 있었던 유명 인사를 만나는 방법도 더 다양해졌습니다. 인터넷 소셜미디어, 이 SNS를 통해 일상을 공유할 수 있게 됐고 유명인사와 팬들의 소통도 가능해졌죠. 자,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 유명인이 특정 팬을 위한 맞춤형 메시지를 전하거나 팬들을 위한 온라인 강의를 하는 인터넷 사이트도 생겨났는데요. 특히 사람들의 외부 활동이 어려워진 이 코로나 시기에 이런 사이트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소셜미디어로 만나는 유명인사.
So here we go. Happy birthday to you.
권위 있는 대중음악상인 그래미상 수상자이자 뮤지컬 가수로도 큰 사랑을 받는 R&B 가수 데버러 콕스 씨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Happy birthday, dear Teo.
그런데 노래를 부르는 장소도 차 아니고요. 가족이나 다른 유명 연예인을 위한 축하 노래도 아닌 듯한데요. 쿡스 씨는 바로 자신의 열혈 팬인 테오 카르도나 씨를 위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준 겁니다.
She was singing happy birthday to me. So it was great. It was pretty cool.
테오 씨는 자신이 너무나 좋아하는 가수 쿡스 씨가 자신을 위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줬다며 흥분에 감추지 못했는데요. 태호 씨는 카메오라는 사이트를 통해 특별한 생일 축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오는 유명인사와 팬을 연결해주는 사이트로 팬이 돈을 내고 특정 요구를 하면 유명인사가 그에 맞춘 영상 메시지를 제작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We're like the person lifting up the red velvet rope and letting people in.
카메오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 CEO인 스티븐 걸라니스 씨는 무대 위에 막을 걷어내고 일반인들이 유명 인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길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You put the message in that you want them to say to whoever you want them to say it to. The talent has 7 days.
이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유명 인사에게 듣고 싶은 메시지 내용을 보내면 그 해당 유명 인사가 일주일 안에 그 내용을 담은 비디오 영상을 보내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과거에 유명인에게 이 친필 사인을 요청했다면 이제는 유명인이 직접 찍은 셀카 또는 셀피 영상을 요청한다는 건데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형식의 사인이라고 보면 된다는 겁니다. 카메오 측은 최근 100만 번째 영상이 제작됐다고 하는데요. 각 영상마다 회사가 수수료 차원에서 25%를 떼어가고 나머지 금액은 영상을 제작한 유명인사에게 간다고 합니다. 유명인사들은 자신이 직접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데요. 유명 희극 배우인 길버트 가프리드 씨는 지금까지 편당 $150짜리 영상을 1,200편 이상 제작했다고 합니다.
With the pandemic, well, obviously all nightclubs have closed down. Movies, TV.
코로나 사태로 희극인들이 살 수 있는 나이트클럽도 모두 문을 닫고 영화나 TV 제작도 대부분 제작이 중단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부업이 경제적으로 꽤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길버트 씨는 물론 카메오를 통해 부수입이 생기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팬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했는데요.
They're excited about the fact that you're talking to them personally.
팬들이 개인적인 메시지를 받고는 너무나 좋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자신이 평소 좋아하던 유명 인사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사이트도 요즘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이름하여 Masterclass라고 하는 이 사이트는 연회비 $180를 내면 연예인은 물론 스포츠, 과학, 요리, 인문학 등 각 분야 최고의 스타들이 진행하는 온라인 강의를 마음껏 시청할 수 있습니다.
Every time a camera passes you when you're on set, always look like it's something on your mind.
할리우드 유명 배우인 세뮤얼 L. 잭슨 씨 같은 유명 배우가 연기 수업을 진행하고요. 세계적인 드럼 주자인 실라 이가 진행하는 드럼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건 팬들에게 있어 최고의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Years ago, you'd hear that your friend had a friend who had a friend who had a cousin who had a dentist.
과거에는 유명인을 우연히 거리에서 만나기만 해도 행운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들 유명인이 나를 위해 메시지를 보내고 노래하고 강의하는 실생활에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외롭고 고립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자신이 평소에 좋아하던 유명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세상을 만나고 또 특별한 기분도 즐기게 됐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코로나 의료진을 돕는 사람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의료 현장 최전선에선 여전히 개인 보호 장비가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를 돕기 위해 평범한 주민들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미 동부 버지니아주 사우스 라이딩에 사는 제프 시 씨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남는 시간은 마스크 수집과 정리, 분배 작업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제프 씨와 가족들은 집 차고에서 KN95 마스크를 100개씩 묶어 봉지에 담은 후 미 전역의 병원과 의료시설 등에 보내고 있습니다.
We have a shipment going to New York, and that shipment is about 133 masks to a cardiologist hospital.
현재 뉴욕의 한 병원 심장병동에 갈 마스크 130여 개를 포장하고 있다는 건데요. 미 남동부 노스캐롤라이나 주와 남부 텍사스 주 등 이날 하루만 해도 여러 지역으로 마스크를 보내게 된다고 했습니다. 제프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마스크 100개를 기부하기 위한 모금 행사를 시작했다는데요. 사람들의 후원이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총 4,000개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프 씨는 또 친구들에게 마스크 분배 도움도 요청했다고 하네요.
Resources are scarce, but we are trying to put together big order. And we need more help from the community, from federal government, from the state.
마스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지만 대량 주문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지역 사회와 연방, 주 차원의 도움도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나 연방 정부의 지원금이 있으면 대량 주문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 병원에서 코로나와 싸우는 의료진과 암 환자들, 노인 요양시설, 경찰, 보안관 등 마스크가 필요한 사람은 아직도 너무나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보낸 후원금으로 마스크를 구입해 분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스크를 직접 만드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샤고프타 칸 씨와 타신 씨는 요즘 포목점을 자주 찾는데요. 마스크를 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사람은 천을 사서 집에서 마스크를 만든 후 의료인들에게 직접 만든 마스크를 기부하고 있습니다.
I feel so good. This is the best. Like I can do something for someone.
샤고프타 씨는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보람된 일은 없다며 의료진을 도울 수 있어 기쁘다고 했고요.
We're helping each other, I think. Yes. Right? T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especially in this.
타신 씨는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선 그 무엇이 됐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남을 돕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And this one too.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의료진이 지금도 현장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 역시 자신의 시간과 솜씨 그리고 마음을 다해 의료진의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있는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 재미있는 표현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welcome back to Cinema English. My name is Evelyn. 여러분 안녕하세요. VOA 영화로 배우는 영어 코너입니다. 오늘은 2017년 개봉한 The Stray라는 영화 보면서 재미있는 표현 한번 배워볼게요. 사랑스러운 세 자녀를 둔 미치와 미셸. 겉보기엔 행복한 부부 같지만 일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미치와 남편이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이 늘 속상한 미셸은 사실 남몰래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한 9살이 된 아들 크리스천도 그런 아빠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요. 이 가족의 대화 들어보며 오늘의 표현 Give him a break 들어볼게요.
This isn't working anymore. You working at the studio day and night.
What about our dreams?
My dream. Is a happy family. We're not doing so well. He's trying. He really is. Can you just give him a break?
Can you just give him a break? Give him a break. Break 하면 명사로 휴식이란 뜻이 있죠. 지역하면 그에게 휴식을 주세요. 다시 말해 give someone a break 이라는 표현은 누군가를 좀 봐달라.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화에서 엄마 미셸이 아들 크리스천에게 말하죠. 아빠도 노력하고 있어. He's trying. 아빠 좀 봐주면 안 될까? Can you give him a break? 아빠를 퉁명스럽게 대하지 말고 그의 노력을 좀 알아달라고 엄마가 말한 거죠. 다른 예문도 볼게요. 회사에서 동료가 새로운 인턴에 관해 이렇게 말해요. The new intern isn't doing a good job. 새로운 인턴이 일을 잘 못해. 그러자 다른 동료가 이렇게 말해요. Give him a break. He's still learning. 그에게 기회를 줘. 그를 좀 봐줘. Give him a break. 그는 이제 일 배우는 중이잖아. I'm only 5 minutes late because of the traffic. Give me a break. 나 교통체증 때문에 겨우 5분 늦은 거잖아. 좀 봐줘. I'm only 5 minutes late because of the traffic. Give me a break. 그런데 이 give me a break 이란 표현은 문맥에 따라 좀 다른 뜻으로 쓰일 때도 있어요. 황당한 일을 겪거나 어이없는 또는 화가 나는 상황에서 give me a break 이라고 하면 no way. 다시 말해 말도 안 돼. 웃기지 마라는 뜻으로도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Charlie says he can beat you in a race. 찰리가 그러는데 자기가 너보다 빨리 달릴 수 있대. Give me a break. I never saw him work out. 말도 안 돼. 난 걔 운동하는 걸 본 적도 없어. Give someone a break. 누구를 좀 봐줘라. 기회를 줘라. Give me a break. 나 좀 봐줘. 또는 말도 안 돼. 아들과 좀 더 시간을 갖고자 아빠인 미치도 나름 노력하지만 그를 퉁명스럽게 대하기만 하는 크리스천. 어느 날 그는 떠돌이게 플루토를 우연히 만나 집으로 데려옵니다. 집안에 새 식구가 생김으로써 아버지와 아들은 좀 더 자주 대화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는데요. 과연 가족은 서로 간의 오해를 풀고 다시 화목해질까요? 대화 한 번 더 들어보며 오늘의 표현 Give him a break 들어볼게요.
This isn't working anymore. You working at the studio day and night.
What about our dreams?
My dream is a happy family. We're not doing so well. He's trying. He really is. Can you just give him a break?
누구 좀 봐줘. 누구에게 기회를 줘. Give someone a break. Give me a break. 나 좀 봐줘. 나에게 기회를 줘. 또는 말도 안 돼. 오늘의 표현이었습니다. That's it for today's Cinema English. I'll see you guys next time. 영화로 배우는 영어.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엘튼 존의 Tiny Dancer, 작은 댄서 들려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계뉴스와 워싱턴 뉴스광장도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이은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unday.